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합의 시한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 대행은 양측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장기적 해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새로운 시한은 오는 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현재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허용 여부와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6개국은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내의 파르친과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각각 만난 뒤 기자들에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채무상환 기회를 지키지 못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채무장관들은 오늘 그리스가 제안한 차관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럽 긴급자금에서 324억 달러를 빌리는 내용의 이번 제안은 그리스가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 계속 남기 위한 최후의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어제 그리스의 채무 이행을 위한 구제금융 연장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 단계로 낮췄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민간 채무에 대한 부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쿠바와의 대사관 재개설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외무부도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표가 오늘 대사관 재개설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메모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후 양국 실무 대표단이 대사관 재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발생한 군 수송기 추락 사고 사망자가 141명으로 집계됐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수마트라섬 메단시 주거지역 현장에서 추가 시신 발굴 등을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는 군인과 가족 등 122명을 싣고 메단 공군기지를 이륙한 지 2분 만에 호텔과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에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사 장비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집트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연계단체가 오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군 검문소들을 공격해 적어도 20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세이크 주웨이드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을 포함해 검문소 여러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SIL은 성명에서 반군 요원들이 검문소 15곳을 일제히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들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지난 2013년 이후 이집트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안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오늘 찬성 144표 대 기권 1표로 새 국가안전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의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당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등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국가안전법이 보안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 인종, 종교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의 모든 현안에 대해 북한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직접 만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에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된 사람이 13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도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대회사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전제 조건을 내세워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진다며 안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던 때에도 서해 앞바다에선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 2002년 연평해전을 언급하며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미망을 하루속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와 평화, 그리고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도 경험을 살려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분단국가의 현실을 지목하고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한국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위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12,000여 명이 참석했고 특히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송파구 협의회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주최한 북한 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신랑 신부 80쌍이 초대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북한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북한이 서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방송 매체인 MBC의 통일전망대에 출연해 가뭄 피해와 관련한 대화가 이뤄지면 구호 장비 지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가뭄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단순한 가뭄 피해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딴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쉬운 자연재해 분야부터 대화를 제의해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가 표명한 만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가뭄 피해와 관련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으로부터 아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5월 강수량은 예년 대비 57%에 불과하였으나 6월 강수량은 증가하였는 바 향후 작황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장관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 것이라며 장마당과 포전 담당제 등으로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평양 외 지역은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지역에 이달 초까지 가뭄이 이어져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지역에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한국보다 기간이 짧은 데다 곡창지대의 경우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30일 현재 약 2,131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6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3,559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40% 감소했습니다. 지원국 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과 6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을 제공했던 스웨덴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한국은 올해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독일이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액수로는 스위스가 92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분유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한국과 스웨덴이 각각 400만 달러와 32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량과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45%인 964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620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2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자료는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 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 북한인권백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탈북자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파악된 수치입니다.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 161명과 160명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는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점도 최근이어서 파악된 공개 처형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백서는 또 동일한 범죄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공개 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의 경우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로는 지난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안팎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오는 9월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 행사를 통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9월 24일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이날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를 전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의 공범이며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자유연합은 행사가 열리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이나 청원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Number one, saving lives in China. We have to make the refugee situation in China a higher priority because there is where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분류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 활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링크는 지적합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말 벌인 탈북난민 구출운동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거기 오면 어느 순간에 강제 북송 당할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잡힐지 모르니까 공안들인데 너무 위험해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자 구출 활동을 전개한 링크는 지금까지 370명을 구출했다고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3,000가 든다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도 현재 4세 아이부터 40대 여성에 이르는 탈북자 12명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기심과 문화혁명에 대한 향수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 출신의 뉴질랜드 대학 박사 과정 학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의 와이카토 대학 경영대학원은 이달 초 실시한 연례 학생 논문 대회에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주제로 한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주인공은 이 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단둥 출신의 유학생 리 펑슈안 씨. 리 씨는 29일 VOA에 북한을 두 번 관광한 뒤 중국인 관광객 쉬운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문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My hometown is very near to North Korea, and I heard a lot of stories.
북한과 가까운 단둥에서 자라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관광 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 논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리 씨는 조사 결과 크게 8가지 이유에서 중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 충족,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중국의 옛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을 보며 향수를 달래려고 북한을 찾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집체극인 아리랑과 금강산 관광,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무장지대 방문, 사업 탐색, 그리고 북한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관광총국 관계자가 외국 인사에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10만 명. 이 가운데 적어도 80-90%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북한은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차와 항공, 버스뿐 아니라 국경 도시들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자가용 여행을 신설하고 태권도와 캠핑 여행 등 상품도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리 씨의 이번 설문에 응한 50명 가운데 38명은 지난해 기차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이었고 나머지는 그 전에 북한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 씨는 관광객 연령 가운데 중년 이상이 많고 옛 문화혁명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는 게 북한을 찾는 특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s higher than other.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1960-70년대 중국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을 보며 옛 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이 때문에 중년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북한 관광에 대해 대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호기심과 북한의 현실을 알고 싶어 북한을 찾았다는 소수의 중국 젊은이들은 모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But young people gave the score very low. They will say, "Oh, there are too many limitations."
북한 안에서 이동하는데 너무 제한이 많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밤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우 실망했다는 겁니다. 논문은 북한 관광이 한국 관광에 비해 그리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는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나흘과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찾았다며 요금 내역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The first time was 2010 for free. I think that was a 4-day trip.
2010년엔 3,500위안, 미화로 $560, 지난해엔 4,500위안, 미화로 $725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지난해 평양에 갔을 때 이전보다 차량이 늘고 조금씩 변화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로 단둥에서 평양까지 4시간 동안 가며 보는 북한은 가난과 열악한 환경 그대로였고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의 긍지가 높다는 게 이채롭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북한 관광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사업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ourism facilities in North Korea are not very good, and also the tourist attractions in North Korea are very limited now.
관광 시설이 크게 열악하고 매력적인 관광지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시 북한을 찾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친할아버지가 중공군 병사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집이 압록강변에 있어 늘 신의주를 바라보며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It didn't change when I was a child until now. So
단둥은 지난 20여 년간 거의 모든 게 변하고 발전했는데 북한은 제자리 걸음이고 밤엔 캄캄해서 신의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 씨는 특히 압록강의 배들을 통해 세월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e boat, because we stay in the, the Yalu River, close to the Yalu River, I can see the North Korean boat didn't change the boat for 20 years. Even.
북한은 5살 때 봤던 배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다니고 있는 반면에 단둥의 배들은 모두 현대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리 씨는 단둥 시민들이 이런 북한을 보며 감사와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이끌지 못해 북한 주민들이 힘들 뿐 아니라 단둥 역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이런 배경을 볼 때 북한 정부가 하루빨리 국가를 개방하고 여러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게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really, really important thing for North Korea to change themselves in the future and also to normalize.
북한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게 관광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논문으로 $1,000의 상금을 받은 리 씨는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광 산업에 대해 더 연구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 하루 18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 등장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 구상의 배경에는 싱가포르 민간단체의 경영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는 30일 2014 연례 보고서를 내고 지난 한 해 사업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20살에서 40살 사이 경영관리인들과 정부관리들에게 경제와 경영, 법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교육 성공 사례의 하나로 북한의 황금벌 상점을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한 북한 기업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경영 지도를 했는데 이 기업이 새로운 영업 형태를 도입한 황금벌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영기업인 황금벌 무역회사는 지난해 12월 황금벌 상점들을 열었습니다. 평양의 중구역과 보통강구역 등 세 곳에서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이 상점은 영업시간이 다른 국영상점들에 비해 파격적으로 깁니다. 또 북한산과 외국산 식료품, 일용품 등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엑스체인지는 황금벌 관계자들에게 소비자 요구, 창업, 조직 구축 등의 교육을 했다며 황금벌 관계자가 북한 언론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자신들을 교육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엑스체인지는 또 다른 교육 성공 사례로 라선 경제특구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6월 라선에서 경제연수회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6개월 뒤 홈페이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조선엑스체인지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북한이 외부 세계와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엑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평양과 원산, 라선에서 실시한 모두 10차례의 연수회에 400명의 북한인들이 참가했고 북한인 30명이 자신들을 통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연수를 받았습니다. 조선엑스체인지는 올해도 북한에서 창업과 여성 경영인 수업, 경제특구와 지역경제개발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군의 전투기 공급 공중급유기로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MRTT 기종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전투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이 선택한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A330MRTT. 한국 방위사업청은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가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채공 시간과 공중급유량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면서 전력화되면 전투 효율성과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윤영 한국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입니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독도, 이어도 및 평양 원산선 이북 지역 등 원거리로 확대되고 무장 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A330MRTT가 도입되면 한국 공군의 공격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해줄 것 같으면 그 보조 연료통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통 대신 강력한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능력이 더 올라가고.
A330MRTT는 차세대 공중급유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종으로 급유 능력 93톤, 화물 수송 능력은 43톤이며 항속거리는 화물 약 2만 3천 킬로그램을 실은 상태에서 1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미국 보잉사의 공중급유기보다 급유 능력이나 수송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330MRTT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1대, KF-16은 41대까지 연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됐던 미국산 전투기와의 상호 운영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윤영 항공기 사업부장입니다.
상호 운영성과 상호 호환성이 동시에 평가되었고 두 가지 기종이 다 큰 차이 없이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윤영 항공기 사업부장은 또 A330MRTT가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화 약 13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A330MRTT 4대를 도입하고 군수 지원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매년 6.25 전쟁 기념일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역당에서 희생을 마다하는 노병들에게 10년 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랭캐스터시의 크레이지 오토스 식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믈렛 요리로 유명합니다. 넉넉한 인심의 주인공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허진 사장. 올해도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을 직접 만찬장으로 안내합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기서 미국 와서 이렇게 살게 해준 거, 우리 식구들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만큼 살게 해준 거. 그런 게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이게 가능했을까?
1982년 미국으로 건너와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에도 60여 년 전 한반도 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미군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허 사장이 10년 넘게 6.25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쟁 얘기며 누구를 사진 갖고 와서 누구를 찾아달라는 등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싸웠고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고맙다. 응? 그런 말밖에 못했어요. 저는.
멀리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사는 친형 허영 씨도 동생 부부가 준비하는 뜻깊은 만찬에 힘을 보탰습니다. 9살 때 아버지의 자전거에 매달려 피난을 떠났던 허영 씨는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해 미군과 나란히 싸웠습니다. 현지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목격한 허 씨는 한반도에서 발발했던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와 의사가 된 허영 씨는 피난길 가족들 곁을 스쳐간 미군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올해 6월에도 동생의 식당이 있는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 좀 고맙죠. 얘네들이 이렇게 sacrifice를 했으니 저희가 오늘날이 있는 거고 오늘날에는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도 볼 수 있던 거고.
허영 씨, 허진 씨 형제가 지난 25일 참전용사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는 자연스럽게 6.25 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식장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84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허 사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샤론 러너 주 상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노병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허진 사장은 식당을 찾던 고령의 6.25 참전 용사들이 하나 둘 쓰러져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부상당하신 분들 2년인가 3년 됐는데 더 이상은 못 뵙는 거 보니까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양로 거기 컨블렉스 나스피라 그런데 가서 계시던가 그랬겠죠.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잃은 한 노병은 장진호 전투 생존자 모임에서 받은 메달까지 허 사장에게 건넨 뒤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 장소까지 제공하는 허 사장은 마지막 한 사람의 노병이 남을 때까지 감사의 만찬을 차릴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들이 최근 입수한 북한 내부 실상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정치 상황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그 내신 기자 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는 오늘 금년 2015년
서울 프레스 센터 클로즈업 6월 북한 내부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내외신 기자 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단체인 NK지식인연대와 세계북한연구센터, 결의열통일연대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6월에 입수한 북한 내부 실상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에 입국한 탈북민의 목소리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4월 탈북한 조순선 씨는 이번 설명회에서 북한의 달라진 경제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북한은 상품 공급부터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은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데 국경 일대에서는 주로 그 중국 상품이 국가 세관 또는 개인 밀수에 의하여 백화점이나 또는 개인 물류 창고에 보관되게 됩니다. 네. 개인 물류 창고에 보관되는 건 개인 집은 네, 그 상품을 많이 저축할 수 없으니까 대신 다른 집에 돈을 주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렇게 그저 되고요. 그 중국 자국내 상품과 중국 인가공 상품이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장사도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래도 돈을 주면 일단은 물품보다도 돈이 빠르기 때문에 돈을 단속기간에 주게 되면 2차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공급뿐 아니라 판매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상품은 도매 시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집 앞에까지 배달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상품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전기도 24시간 마음대로 한 달에 월 20달러 정도 내게 되면 마음대로 전기를 벌 수 있고 또 판매함에 있어서 단골 손님 만들기라든가 실가 가격에 따라서 봉사성도 올라가고 판매 경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민폐와 달러, 유로화의 암거래에 대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인민비, 예. 이것들이 그냥 국내 화폐보다도 저희도 저게 원천을 하게 되면 그 받는 돈은 다 대부분 그저 달러로 받았습니다. 그 달러를 다시 국내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그걸 나가서 그 조계원천자들인데 그 국내 돈으로 다 그 처리해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바꾸려니까 바꾸지 못하고 다시 그 중국에 의뢰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그만두고 그냥 그 천원짜리는 그때까지 그냥 바꾸지 못한 상태를 그냥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국 어디가나 그 암거래 장사 그 합회견이 그 암거래로 이루어지게 되고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물품들은 이간집을 통해 사람 몸이 이제는 사람 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 앉은 상태에서 전화로 다 장사합니다.
6월에 입수한 북한 내부 실상 정보는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세 단체의 대표들이 발표했는데요. NK지식인연대의 김웅광 대표는 북한의 정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겨울에 스키 타러 마식령 갈 때 이게 강원도 법동군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마식령 스키장. 근데 갈 때 장은 겨울에 갈 때 버스든 승용차든 교통수단이 거의 굴러떨어지지 않는 버스 자동차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은데 그럼 좀 천천히 하고 나 돈을 좀 다른 데 씁시다 했더니 장성태가 그때부터 당신이 나한테 대들어 이러면서 이제 대립각이 형성됐는데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역시 북한을 이끄는 핵심 인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적어도 30대, 40대, 50대는 조금 일고 있답니다. 그 막강한 자기 그 뭔가 그 싱크탱크를 두고 거기에서 뭔가 북한의 어떤 각이한 각 분야의 그런 자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방침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연구에 정책 개발해가지고 북한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의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교역, 그러니까 북중 교역에서의 큰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뭐 나가던 물동이 안 나가거나, 그리고 또 이제 물동에 대한 이제 단가 이제 하락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무역 회사들이 철수하고 새로운 또 이런 무역 집회들이 개설되는 등 참 이제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 히토류 사업권에 대한 중국의 여부가 그나마 지금 이제 실천되는 그런 지금 오늘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입수한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의 간부 대상 강연 재강의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자료에는 살인과 강간, 강도, 마약 등 각종 강력 범죄 사례와 교통사고, 화재, 폭발 등 사고 사례가 담겼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범죄 행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자수도 적극 권유토록 하는 한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사회와 혁명 수뇌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 북한 내부 실상을 살펴본 설명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이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죠?
네. 나흘째 확진자 수는 182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소식도 없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진정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만 더 이대로의 상황을 이어간다면 빠르면 7월 25일 정도면 이 메르스 종식에 관한 진단도 나올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염성은 낮지만 치사율은 40%대라는 것이 메르스 상황 초기 한국의 보건당국이 갖고 있던 그 인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의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 메르스 전염성은 강했고요. 치사율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염성에 대해서는 좀 아니했던 부분이 많았고요. 중동 지역의 의료 상황과 한국의 의료 기술이 달라서 치료로 회복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메르스 사망자는 33명으로 치사율은 18% 되지만 메르스에서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오늘도 2명이 늘어서 모두 97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상황이 안정돼가면서 한국 사회에 활기를 찾아가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발길을 돌렸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비상대책도 마련됐다죠?
네. 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뭐 여러 곳에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꼽자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네.
내국인 관광뿐 아니라 한국으로 몰려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사태가 이어졌었는데요. 아, 메르스로 위축되어 있는 한국 내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필요한 이 비자 발급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통상적으로 관광비자의 경우는 한 사람에 15달러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일본 단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메르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그 단수 비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적 달 더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자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메르스로 그 주저했던 한국 관광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서 한국 관광 산업 또 경기 활성화 좀 살려보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로 걱정이 많았던 국제 대회가 있었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공식 개막일은 금요일 3일 저녁이고요. 내일 이 시각쯤 되면 화려한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죠. 대학생의 올림픽, 대학생 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 17살 이상 28살 이하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뭐 한 해 전에 학위를 받은 졸업생까지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학예대회, 동계대회로 나누고요. 올해로 28번째인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난 97년에 무주, 2003년에 대구에 이어서 한국에서 세 번째 열리는 겁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마무리됐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광주 무등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져서 지난 한 달간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고 오늘 전라남도 지역 순회에 이어서 개최지인 광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장으로 쓰였던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회식 연습을 하는 모의 개회식이 열렸고요. 세계 청년 체육인들이 함께 지낼 선수촌에는 지난 30일 입촌했던 미국 선수단에 이어서 오늘 한국 선수단이 입촌을 해서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이 메르스 사태를 걱정을 하는 외국 선수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전역에도 메르스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국제대회 유니버시아드도 그 대회 그 걱정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확인할 수는 없는 소식이지만 북한도 뭐 메르스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소문도 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와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서는 메르스 방역에 최우선을 하겠다. 걱정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은 이번 대회 선수단 규모 다행히도 사상 최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4개 나라에서 13,200여 명이 참가를 하고요. 아파트 한 개동을 선수촌으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선수단이 600여 명이 참가해서 가장 많고요. 한국은 선수 382명, 임원 164명으로 총 516명의 선수단이 파견됐습니다. 전 종목에 참여하고요. 규모로는 두 번째 규모인데 금메달 25개 이상을 따내서 종합 3위를 하겠다. 이것이 한국의 목표입니다.
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상황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요즘 경찰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의 경찰,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사회안전원이지요. 특히 군대 복무를 대신하는 의무경찰 지원의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서 최고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의경이 되겠다고 몇 번씩 재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경찰, 왜 이렇게 매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군대에 간다 이렇게 되면은 산골짜기나 외딴 섬, 외진 곳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들이 그런 곳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도심과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의무경찰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곳에 경찰서에 소속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그런 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경찰은 도시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배치된 그 의경은 2만 5천여 명이 됩니다. 복무기간은 그 육군이나 해병대와 같은 21개월이고요. 도심 안에서 근무하고 정기휴가 외에 두세 달에 한 번씩 3박 4일 정도로 특별 외박 혜택도 있습니다. 일단 군대보다도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좋은 편인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겁니다. 또 한국에서 불고 있는 공무원 열풍도 무관치 않은데요.
네.
특히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군복무로 의무경찰을 했다고 하면 특채 시험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의무경찰의 경쟁률이 20대 1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경찰이 되기 위해서 시험 같은 것도 보겠죠?
물론입니다. 뭐 능력과 인성을 검사하는 적성검사도 하고요. 체력검사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올해 말에 입영할 대상인 서울대 의무경찰 경우에는 470명 모집에 4,7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서울만 해도 경쟁률이 10대 1 정도가 돼서 의경 고시 이런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의경 그 경쟁률이 그래도 높지 않았습니다. 평균 1.2 대 1 정도였는데 최근에 군대 내 그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지원자가 크게 몰리는 경향이 낮고 그래서 한때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경 선발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찰청이 또 다른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인성검사는 하되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의무경찰 지원의 폭등, 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이 현상이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는 큰 뉴스가 있습니다. 무려 반세기 만에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인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미국과 쿠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과 쿠바가 지난 몇 달간 실무 협상을 통해서 대사관 개설 방안을 논의했고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빠르면 이달 말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하고 첫 국기 개양식에도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대사관은 현재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수십 년간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최초로 숙의한 건 1900년대 초였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후에 스페인령이었던 쿠바가 독립하고 미국과 숙교했는데요. 이후에 쿠바가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고요. 하지만 1959년에 쿠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요. 1961년에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했는데 이제 50여 년 만에 양국에 다시 대사관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 두 나라 정상이 외교관계 복원을 전격 선언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의장이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오랜 봉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에 지난 4월에는 파나마에서 열린 미대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역사적인 양자회담도 열렸고요. 또 대사관 개설과 별도로 실무적인 관계 정상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 상업 상공과 선박 운항이 재개되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의 쿠바 내 통신 사업 등의 진출, 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제한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개설을 위한 협상이 쉽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대사관 개설까지 여러 걸림돌이 있었지만 이 두 나라가 아바나와 워싱턴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벌인 끝에 개설에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쿠바가 그동안 대사관 개설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해제된 것이었고요. 또 미국 내 은행에 쿠바 정부 구좌가 개설되면서 곧 이 대사관 개설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사관 개설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안들도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었죠?
미국은요 쿠바가의 대사관을 개설한 후에 자국 외교관들이 수도 아바나 밖으로 제한 없이 여행을 하고 또 쿠바 국민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쿠바가 이런 조건을 수용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 국교 정상화 협상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아바나에는 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가 있는데 이곳 직원들은 아바나 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는 쿠바의 공산정권에 반대해서 혁명 후에 망명한 쿠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쿠바 이민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고요. 미국 의회 내에서도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쿠바계 이민자 출신 의원들이 관련 예산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쿠바의 정치 사회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쿠바 국민들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쿠바 국민들이 아니라 카스트로 정권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외에도 공화당 의원들도 이미 상당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주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공화당 의원 대표단이 별도로 아바나에서 쿠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지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서 대사관 개설보다 훨씬 실질적인 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돼갑니까?
금수 조치 해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사관 개설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96년에 이 쿠바 전투기가 미국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는 쿠바에서 카스트로 정부가 아니라 과도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면 1990년대 말에 채택된 이 관련 법조항의 수정 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쿠바 카스트로 의장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발표한 후에도 금수 조치 해제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요. 특히 쿠바는 그동안 경제가 피폐해진 것은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미국은 쿠바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쿠바가 국교가 정상화되고 금수 조치가 풀릴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민간 연구소들이 마침 관련 내용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양국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금수 조치 때문에 미국의 대쿠바 수출은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정도고요. 쿠바의 대미국 수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쿠바 수출도 농산물 등 일부 상품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금수 조치가 풀린다면 두 나라 간 무역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쿠바로 60억 달러, 쿠바에서 미국으로는 좀 더 많은 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또 이제 미국과 쿠바만의 경제 관계 외에도요. 미국과의 금수 조치가 풀리면 외부에서 쿠바에 직접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의 투자를 포함해서 170억 달러 정도의 외부 투자가 들어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지금에서는 역사적인 결정의 순간, 이 대법원 앞에 모인 미국인들의 반응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